헌법인 민주주의. 헌법,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으로 정해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인데요. 이런 헌법을 세계 다양한 나라들은 어떻게 만들게 되었을까요? 조미래 연구원과 함께 헌법 속 민주주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세 번의 시간에 걸쳐서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문과 현재 프랑스 헌법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나요?
오늘은 그러한 인권 선언문과 프랑스 헌법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프랑스 시민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일단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프랑스 시민혁명에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바로 불평등한 제도와 국가 재정의 위기입니다. 먼저 불평등한 제도란 신분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당시 프랑스는 왕 아래에 세 가지 신분이 있었습니다. 제1신분인 성직자, 제2신분인 귀족, 제3신분인 평민인데요. 높은 신분인 제1신분과 2신분은 전체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3신분이 전체 인구의 9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성직자라면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지금으로 치자면 뭐 교회 목사님이나 천주교 교황님, 주교님, 신부님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가 가장 높은 신분이었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만큼 종교가 당시 유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네, 당시 유럽에서 기독교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신학이 모든 학문 중 으뜸이다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신을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로 보았고 기독교의 수장인 교황이 어떤 때에는 황제보다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분체제에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높은 신분이었던 제1신분과 2신분이 전국 토지의 40%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에게만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1신분인 성직자와 2신분인 귀족들은 당시 프랑스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전국 토지의 40%를 차지하고 있었다니 말만 들어도 불합리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러한 경제 불평등 현상이 지금이라고 많이 나아진 건 또 아니에요. 지금의 신문 기사를 봐보면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국민 전체 소득의 절반을 차지한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토지나 소득 모두 경제적 부를 말하는 거니까 결국 비슷한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당시 프랑스 상위 2%의 사람들이 대다수의 부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것 외에도 그들에게 별도로 특권까지 주어졌다는 건가요?
네. 대표적으로 면세의 특권이 있는데요. 그들은 땅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도 내지 않았고 여러 관직을 독점할 수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어떠한 특권도 받지 못하는 제3신분, 즉 평민들에게는 오히려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었고 정치 참여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불평등한 제도, 제도의 모순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평민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자신들은 가지고 있는 땅도 별로 없는데 국가에서 세금은 많이 걷어가고 그렇다고 정치적 발언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게 프랑스 시민혁명 배경의 첫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국가 재정의 위기입니다.
국가의 재정 위기. 이 말은 시민혁명을 이야기할 때면 항상 등장하는 것 같아요. 영국의 경우 무리한 전쟁에 따른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거두고자 한 것에 반발하여 혁명이 일어났고 미국의 경우도 막대한 전쟁 비용의 소비로 여러 명목의 세금을 거두고자 해서 이에 대한 불만으로 혁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네. 보통 국가에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위에서 항상 하는 일은 새로운 명목의 세금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거두는 거예요. 프랑스의 경우 왕권을 가시하기 위해 화려하고 웅장한 베르사유 궁전을 지었고 전쟁을 수행하고 미국 독립혁명을 지원하면서 정말 막대한 돈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은 바닥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세금 부담의 의무가 있던 평민층들이 반발하고 일어났던 거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반발하게 된 데에는 사상적인 영향도 한몫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사상가 장 자크 루소라는 사람 덕분인데요. 그는 인민주권사상, 법치주의, 공화제가 인간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킬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제3신분 중에서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판사, 변호사, 부유한 상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권리를 중시한 루소의 사상에 공감을 표했고 미국 사람들이 영국 국왕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한 것에도 자극을 받았습니다.
루소의 인민주권 사상과 미국 독립혁명의 영향을 받아 프랑스 시민들도 잘못된 제도를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군요.
네. 미국 독립혁명과 루소 사상의 영향, 불평등한 제도에 대한 불만, 국가 재정의 위기, 이러한 요인들이 합쳐져서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프랑스 시민혁명의 배경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서 혁명이 전개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국가 재정이 악화되자 왕은 귀족층에게까지 세금을 거두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귀족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이 사안과 관련해서 삼부회라는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삼부회요?
여기서 삼부회란 세 개의 신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참여한 회의인데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제3신분인 평민이 표결 방식에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제1신분과 2신분은 신분별 표결을 주장했고 제3신분은 머릿수 표결을 주장합니다. 신분별 표결이란 각 계급당 하나의 투표권만 주는 것이고 머릿수 표결이란 총 사람의 수만큼 투표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뭔가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면서도 조금 아리숭한 그런 대목인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총 500명의 사람이 있고 제1신분의 100명, 제2신분의 100명, 제3신분의 300명이 속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신분별 표결에 따르면 우선 각 신분 내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통일을 하고 그를 기반으로 한 표만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최종적으로 1신분에서 한 표, 2신분에서 한 표, 3신분에서 한 표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머릿수 표결의 경우 신분에 상관없이 총 500명의 사람이 모두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네, 머릿수 표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표결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특권층인 1신분과 2신분은 귀족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할 것이고 3신분은 그것에 찬성할 터인데 신분별 표결을 하게 되면 결과는 2대1로 당연히 특권층이 원하는 대로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민층인 제3신분에서 머릿수 표결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 않았고 평민 대표들은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일부 성직자, 귀족과 함께 국민의회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테니스 코트에 모여서 국민의회는 헌법을 제정하고 사회 질서를 회복시킬 때까지 결코 해산하지 않는다라는 서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1789년에 테니스 코트 서약이라고 부릅니다.
왕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프랑스 왕 루이 16세는 국민의회를 해산시키려고 했는데요. 그들의 굳건한 의지에 못 이겨서 국민의회를 헌법 제정 국민의회라는 입법 기관으로 결국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국민의회에서는 프랑스 절대 왕정을 입헌 군주제로 바꾸는 헌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한 발 물러난 게 신기하네요. 일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왕이 그렇게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는데요.
그렇죠.
루이 16세는 지방에 있던 군대들을 수도인 파리로 불러들였고 국민의 편에 섰던 3부의 최고 책임자도 파면했습니다. 이에 왕 루이 16세가 국민의회를 무력으로 해산시키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시민들에게 전해지게 되면서 분노한 파리 시민 1만 명은 무장을 하고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는데요. 이때가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시민혁명이 시작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왜 바스티유 감옥이라는 것을 습격한 건가요?
바스티유는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고 많은 무기들도 저장되어 있는 상징적인 장소였거든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시민들은 그곳의 죄수를 풀어주고 그곳의 화약들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바스티유 감옥이 함락되고 평민들이 시내를 점령하게 되었는데요. 이 소식이 지방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각 지방 농민들도 들고 일어나 지주와 관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잠재되어 있던 불만과 분노가 폭발한 시민들을 막을 자가 없었군요.
네, 결국 1789년 8월 왕 루이 16세는 봉건제의 폐지를 인정하고 파면된 3부의 최고 책임자도 복직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회에서는 귀족들도 세금을 내게 했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프랑스 인권선언이 이때 등장하게 되는군요. 인권선언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 기본권, 국민주권의 원리, 언론, 사상, 표현의 자유, 소유권, 권력, 분립, 법치주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죠.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현재 프랑스 헌법 전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권선언에서 정의되고 이처럼 프랑스에서는 시민혁명의 이념이 담겨 있고 시민혁명 결과 탄생한 이 인권선언문을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나는데요. 북한에 있을 때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억압이 있는 곳에는 꼭 투쟁이 있다. 그만큼 이제 삼신분이면 평민들이잖아요. 사실 평민들은 신분적으로도 제일 아래지만 제일 자기네 신분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투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 그 전개 과정, 그 결과 등장한 인권선언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프랑스 시민혁명의 전개 과정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야기도 기대가 됩니다. 조미래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